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겨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고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전도, 그리스도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와 세계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가정이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애국, 애족하고 환경문제,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오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이웃에게 피해가 되었고 가족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정과 청소년, 교육,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을 살리고 진정으로 애국애족하는 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응답받고 있으면 대통령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시대시대마다 언약 있는 사람은 반드시 왕을 만났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바로왕을 만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네 명의 왕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응답받고 있으면 진정으로 애국, 애족을 하는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특별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은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직업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영광 돌리면 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존경받는 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기독교인인 것에 대해서 부모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존경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이제는 참 복음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청사진이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주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청사진과 내 인생의 청사진이 같아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은 구원과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고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되고 삶의 체질이 복음과 전도가 되고 삶의 방향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어지면 이 사람의 삶은 정상적이고 균형이 잡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보면 삶의 규모가 있고 조화를 이루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사람과 환경을 움직입니다. 자녀들 양육할 때도 자신의 한풀이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돈 벌고 공부할 때도 한풀이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에만 치우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복음에 유익하겠는가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고 싸울 일이 있을 때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할 때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는가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인신공격 비판이 참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선택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하고 답이 내려집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을 좋게 하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 아주 시시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일에 충성함에 큰 일을 맡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 큰 일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장 38절 41절까지 말씀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말씀에 맞는지 아는지 보면 됩니다. 종교계의 캐치프레이즈가 오직 말씀 오직 은혜입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서면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성취의 삶입니다. 말씀 성취의 삶은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부터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현장의 전도와 제자의 문이 열려집니다. 관원 중에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4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출교 출애시킬 것이라고 위협하고 두려워하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걸려듭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성경대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성경대로 못 살면 저주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라지는 응답을 계속 받으면 나도 모르게 성경대로 사라집니다. 학생들에게 순결서약을 캠페인을 하는 것은 비복음적인 성경적인 비성경적입니다. 만약 순결을 빼앗기면 그 아이들은 영원히 정죄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양심이 사단의 역사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열심히 모범생하도록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도 비복음적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혹시 죄를 지었어도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과 기도와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서 성도들이 많이 망했습니다. 성경대로 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받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말해주면 어느 틈엔가 우리 삶이 성경대로 사라집니다. 실수도 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흠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실수했어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중요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사단은 교권, 명예, 쥐, 자존심 등을 통해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 세계복음화의 증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을 주시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비겁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체험하니까 담대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니까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내 자신은 정말 무능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끝까지 나는 할 수 있다고 밀어붙인 것은 종교입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차이를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얍복강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세면 음성을 통해 시대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감옥에 갇혔을 때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크게 비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적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한 때부터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는 참 쉬운 것이라고 깨닫게 된 것은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인정한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교인에 대해서 많음과 적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순간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도의 문을 열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잘났고 뭔가 열심히 했고 40일 금식기도 해서 역사가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목사의 스타 시대입니다. 특히 글을 쓴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강의를 잘하면 스타가 분명히 됩니다. 결국 그 목사님의 영광을 본인이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새벽마다 7시간 한다면 평신도 집사가 정말 대단하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정말 여러분 반드시 축복받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멋진 사람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심판이 아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분이 내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도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잘난 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다빈치와 같은 세계적인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도와준다고 붓을 들고 설치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을 감상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반드시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보고만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손이 딸려서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은 완전합니다. 인간의 의나 공로나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인간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고 인간의 의로운 행실이 더해져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입니다.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사역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준입니다. 전에는 내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잘하려고 하고 설교 자료도 수집하고 설교에 대한 기술도 연구하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유로 하는 설교는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성취되어질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설교자가 되지 않고 같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9절에 보니까 나의 말한 것이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졌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똑똑하고 과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게 된다면 망신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제 믿기 때문에 별로 어렵거나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먼저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분께 꼭 내가 해야 할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제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50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무슨 말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내 잘난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오늘도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서서 먼저 행하시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체험하고 느끼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되어져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2019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들도 2020년 살아가는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9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2020년을 맞이했어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사랑교회 드나드는 모든 식구들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2020년을 맞이하였어도 하나님 세밀하게 저희들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가는 길이 형탄케 되어지고 반드시 복음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